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손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여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열왕기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본문에서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본문의 내용이 다윗 왕의 통치 말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유다 왕 요야긴이 바벨론의 감옥에서 37년 만에 석방되는 이야기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왕은 많은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책 이름은 왕들입니다. 즉 열왕기에는 통일 왕국 시대인 다윗,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 왕국이 분열되는 과정과 또 분열 왕국인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에 대한 업적과 과실 등 약 400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용서해 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회복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는 사무엘서가 기록된 것을 전제로 쓰여져 있는데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마치 한 권의 책인 것처럼 그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열왕기에는 자연스럽게 그 바통을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훗날 어떤 편리성을 고려하여 나누어진 걸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열왕기의 서두인 열왕기상 1장을 함께 살펴려고 합니다. 오늘 1장 21절까지 읽긴 했지만 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는 1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어느덧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연로해진 다윗은 아무리 많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을 만큼 기력이 쇠하여졌습니다. 이는 단지 기력이 쇠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하여졌고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음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인생의 유한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전무후무한 위대한 업적을 쌓은 세월도 비껴갈 것 같은 탁월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그도 결국 세월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인생도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거나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력이 쇠하여짐을 본 신하들은 왕의 원기를 회복할 방안을 찾다가 젊은 처녀를 데려다 왕 곁에서 시중 돌게 하고 또 품에 안고 주무시면 왕의 몸이 따뜻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따운 처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대단히 아름다운 젊은 처녀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를 데리고 와 왕에게 시중 들고 또 함께 품에 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중 드는 일은 허락했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장면이 바뀌고 조명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야를 향해 비칩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야가 등장하여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며 자신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하킷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야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만일 위의 형들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직 누가 자신의 대를 이어 왕이 될 것인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이었던 데다가 첫째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고 버렸다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길르압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둘째 아들은 성경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찍 죽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셋째인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다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으니 당연히 차기 왕은 서열상 아도니야 자신이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며 왕의 자리에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도니야는 용모가 심히 준수하기까지 했습니다. 드러나는 모습만 본다면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에 어쩌면 최적의 조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모습 속에서 출중한 외모로 언급되었던 압살롬의 모습이 연상되어집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즉 교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떠들며 다녔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형들의 옳지 못한 모습으로 인한 결말을 듣고 보아왔으면서도 겸손해져야 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도니아는 교만이 어떤 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잘못된 야심으로 자신을 망쳐가는데 한 몫을 한 것이 있는데 이는 바로 아버지 다윗의 그릇된 사랑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바른 길을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엄히 훈계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일진데 다윗은 잘못된 사랑의 형태인 무조건 감사 안음으로 아들을 대했습니다. 바른 훈계로 자식을 키워내지 못해 결국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잃게 된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했음에도 다윗은 여전히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대외적으로는 훌륭한 왕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거칠 것이 없었던 아도니아는 왕이라는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한 단계씩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차기 정권을 구성할 사람들을 한 명씩 포섭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요압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도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또 여러 반역과 반란을 제압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운 다윗의 군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은 곧 이스라엘 군사를 장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신뢰를 받고 있는 다윗 시대의 사독과 함께 으뜸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둘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아도니아 편에 서서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도 응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이었다라고 본문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도니아를 따르는 것이 대세이고 현명한 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큰 세력들이 그 대세라는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의를 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사독, 분하야, 나단 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욕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 두 세력이 차기 왕위를 둘러싸고 자연스럽게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는 자리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또 유다지파 출신의 고급 관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또 나단과 분하야 등은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자들은 한바탕 축하의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었고 아도니아가 자신의 사람들을 모아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이 나단의 귀에까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단은 아도니아가 도모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밧세바와 아들 솔로몬 모두의 목숨이 위험할 것이며 한 가지 또한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밧세바에게 다윗 왕을 찾아가 일찍이 왕께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약속하였는데도 아도니아가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 나단 본인도 뒤이어 들어가 밧세바의 말을 두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나단이 일러준 말대로 다윗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요정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아도니아가 왕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아도니아가 세력을 얻어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과 자기 아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하며 지금의 상황이 매우 급박한 상황임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동시에 밧세바는 솔로몬이 차기 왕이 될 것이라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맹세대로 빨리 실행에 옮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나단은 과거 다윗의 간음 사건에 대해서도 목숨을 개의치 않고 단호히 그의 죄악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용기 있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아도니아가 자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며 아도니아를 왕위 계승자로 지명한 것이 다윗 왕이 직접 하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단은 다윗이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단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빨리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는 그런 촉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야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 다윗은 재빨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밧세바를 불러서 이전에 했던 맹세를 오늘 그대로 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고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렀습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된 대로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아 아도니아 잔치에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33절부터 35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 다윗은 지체 없이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하도록 했습니다. 이었고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성대한 예식을 통해 왕이 되었습니다.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이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본문에는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수백 미터 거리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아도니아 일행 귀에까지 들려졌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하고 있던 찰나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대한 정체를 설명했습니다. 41절부터 4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으며 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도니아는 요나단이 자신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요나단의 얘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요나단이 전해준 소식은 한마디로 하면 다윗 왕의 결정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간단 명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도니아와 함께한 모든 손님들은 다 놀라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는 반역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도니아 옆에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자 아첨하던 모든 자들이 아도니아 곁을 떠났습니다. 야심으로 왕을 꿈꾸던 아도니아는 한순간에 몰락해버렸습니다. 이제 본인의 목숨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당당하던 아도니야는 체면을 다 던져버린 채 죽을 것이 두려워 장막으로 달려가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 뿔은 번제단의 뇌기퉁이 위로 뾰족하게 돌출된 부분을 가리키는데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약자와 억울한 자 그리고 죄인이 그 뿔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제단 뿔을 잡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고 솔로몬과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2장에 보면 아도니아는 기회를 엿보다가 또다시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도달하기까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자신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솔로몬은 맹세를 하지는 않았지만 한 조건과 함께 기회를 주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다시는 반역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용서해 주시만 다시 반역의 음모를 꾀한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솔로몬의 단호함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며 아도니아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데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그려볼 수 있는 것은 우주의 역사와 동시에 한 개인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잘남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 스스로 드러난 모습과 상황만 본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윗의 간음으로 맺어진 바세바였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돌봄과 사랑 가운데 자라긴 했겠지만 어쩌면 부모님 사이에 있었던 그 얘기는 수치가 되어 늘 마음 한켠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솔로몬은 아직 어려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었던 그때에 아도니아는 자신의 외모, 자신의 인간관계, 또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마음껏 뽐내며 빠른 수수로 왕의 자리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궁의 1등 공신들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자기의 동생들도 다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자신은 차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떠들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차기 왕은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아도니아의 교활한 수수에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 눈 너머의 눈으로 보시기에 사람이 미처 헤아릴 수 없는 것까지 미리 보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눈으로 보이는 당장의 안전함과 화려함만을 믿고 붙들어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많은 부분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의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큰 손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지만 그런 크신 분이 우리의 작은 삶 속까지 깊이 개입하여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심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를 운행하시며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작은 우리 삶에도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삶의 역사를 선하게 그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선 너머를 보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걸으며 선한 역사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터널 안처럼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나의 진실이 왜곡되어 오해와 오해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껴질 때에도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담대함으로 또 소망으로 다음 길에 한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심에 관한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잘못된 야심은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야심으로 망쳐진 그의 형들의 삶만 곰곰이 되짚어보고 반면교사로 삼았더라면 같은 실수를 자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삶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평생 섬겨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볼 충분한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했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야심은 하나님을 앞질러 버렸고 결국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우리도 곰곰이 되짚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즐겨 듣던 미국의 전라동화 가운데 새 나무의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옛날 깊은 산속 언덕 위에 어린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각각 큰 꿈이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는 잘 자란 다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보석함이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둘째 나무는 이 다음에 자라 넓은 바다를 향해 하면서 인군과 장군들을 태우고 다니는 가장 강한 배가 되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셋째 나무는 그저 하늘을 향해 계속 자라서 사람들이 자신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큰 나무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나무들은 점점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벌목공들이 산에 들어와 첫째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목수는 그 나무로 여물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지저분한 먹이통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번째 나무도 잘려 배를 만드는 곳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군함이 아니라 조그만 고깃배로 만들어졌습니다. 늘 비린내를 맡으면서 죽은 고기만 가득 싣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뒤 볼목공이 와서 셋째 나무를 보고는 반듯하게 잘 자랐군 하고 감탄을 하며 베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창고 한쪽에 세워뒀습니다. 나무는 햇볕도 받지 못한 채 캄캄한 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결국 새 나무는 옛 꿈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시간과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갓 태어난 아이를 누울 곳을 찾다가 구유를 보고는 아이를 위해 아름다운 잠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집과 옷가지를 바닥에 깔고는 아이를 뉘었습니다. 갑자기 첫째 나무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둘째 나무는 그 낡은 고깃배에 오랜 여행길에 지친 여행자와 그의 친구들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자가 잠든 사이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는 더 이상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실 힘이 없어 파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던 여행자가 일어나 손을 내밀면서 잔잔하라 말씀하시니 폭풍이 멈추었습니다. 둘째 나무는 문득 자신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임금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무는 어느 금요일 갑자기 창고에서 꺼내져 목수가 무엇인가를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는 성난 군중 사이로 운반되어 결국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병사가 그 위에 어떤 사람의 손에 못을 박아 그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 나무는 잔인함과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일이 밝아오자 셋째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첫째 나무는 아름다워졌고 둘째 나무는 강해졌고 셋째 나무는 사람이 우러러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큰 나무들보다 귀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 새 나무는 자신들이 소망한 대로 소원을 이루게 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야심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 속에서 자신을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말하면서도 그곳으로 오히려 자신의 야심을 채우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자신을 잘 점검해 나간다면 잘못된 야심으로 자신을 망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거룩한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도니아가 형들의 삶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다스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허망한 야심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을 선택한 것은 분명 본인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바른 삶을 훈계하고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 다윗의 책임도 적다고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개인사를 통해 다윗은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그로 통해 뼈저린 교훈을 얻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행치 말자고 수백 번을 되뇌이고 또 되뇌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들을 엄히 다루더라도 자신이 겪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교육하고 또 교육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도니아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해도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말로 아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진정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잘못된 길을 부추기는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워야 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다윗은 알아야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로 자녀를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늘 이것을 인식하고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윗세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윗세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윗세대의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윗세대는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올바른 길에 서지 않는 책임은 물론 그 세대에게도 있겠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와 잘 소통하지 않고 또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한 윗세대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늘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또 윗세대로서 자녀와 또 다음 세대와 어떻게 소통을 잘 이루어가야 할지 또 어떻게 소통 가운데 믿음의 가치를 잘 심어 주어야 할지 공부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가정을 통해 하나됨의 신비와 기쁨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이 가정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또한 세대 간 더 깊은 소통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며 진정한 화목을 이루시는 시간이 되시길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도니아의 삶을 보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린 인생은 결코 파멸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고 들으며 자신을 살필 여러 기회들이 있었지만 아도니아는 돌이킴 없이 잘못된 야심을 키우며 결국 허망함을 보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교훈 삼아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잘 돌아보게 하시며 나의 야심을 채우는 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솔로몬을 기획하셔서 세상의 어떤 방해 속에서도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 한 개인의 삶도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으며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걸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세대에 주신 사명과 책임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잘 소통하여 신앙의 유산을 잘 정립하고 물려주는 귀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모두가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도 전해지고 나누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